오늘도요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터인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 주심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뭐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것도 조그마한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먹었다고 하는 기적의 이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그건 그저 그냥 신화이거나 전설이거나 아니면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믿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니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분명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셨구나 하고 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읽다가 보면 결코 이 이야기가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려 큰 기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원인인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도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결국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6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이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이 너희들에게 흘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기적의 말씀 혹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떡 되시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공히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앞쪽으로 좀 넘기셔서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요한복음의 본문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첨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 단어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무리들을 향하여 떡을 나누어 주시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축사하신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한 끼 식사였으니까 보리떡이 되게 크거나 뭐 물고기가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싸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먹는 거니까 표현상 따지면 보리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아마 두 조각 정도쯤 되는 양이었을 겁니다. 아주 작은 분량의 떡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굳이 그 떡을 떼어주셨다고 성경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잘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온 무리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몸, 나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표현을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가르치는 바울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 나누어 마시게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눈앞에 있는 떡을 한 조각씩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빵이 뜯기는 것처럼 당신의 살이 뜯기어 찢어져 제자들에게 나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잔에 포도주를 담아 나누어 주시면서 마치 포도주가 잔에 담기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가 온몸에서 흘러 우리들에게 나뉘어짐으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5천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신 이 사건은 그저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뒤이어서 계속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과 그들에게 온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뒤로 넘어가서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물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뭐 어제 떡을 먹었으니까요. 이 기적을 보았잖아요. 앞에 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주어지는 그 증거들을 맛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은 사람들 몰래 바다를 건너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바다를 건너가는 것 혹은 그것을 둘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날 찾는 까닭은 그저 어제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베사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저녁이 되니까 줄였습니다. 배가 고픈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겨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있는 빵과 고기를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의 목적이 단지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거나 아니면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으로 이 땅의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은 아주 단순한 표적에 불과하다, 사인에 불과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허락한 것 역시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직도 어쩌면 먹을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나 내가 배가 고프니 내 배를 채워주십시오. 이거나 아니면 내게 하나님 필요한 넉넉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라고 알려주시며 너희가 더 이상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너희의 목적이 되어 신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교회에 출석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너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내가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만나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쪽에 보면 30절 이하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럼 우리가 표적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컨대 우리 옛날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었습니다. 그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얼마 전에 어제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떡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이 자기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얻은 일용할 것을 얻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용할 것을 먹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을 요청하시는 그 요청 앞에 그러면 우리도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십시오. 어제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먹을 것들을 매일매일 주시면 우리가 그것 믿겠습니다. 그것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거나 보호해 주시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필요를 요구하는 너희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빵을 먹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에 일용할 것들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보화를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매일매일 기적적인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옛날에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처럼 매일 아침 나아가면 일용할 것들이 갑자기 생기고 그것을 먹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를 체험하게 하시면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지 않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관계없이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일용할 것을 먹이시고 율법을 허락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곳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조금 더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벳사다 광야에서 5천여 명이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시오고 요구한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몇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대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모를 때, 전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적으로 스스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 흘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저 우리는 그저 가만 앉아서 그걸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요. 5천여 명이 그저 자리에 앉으라 하시니까 그 잔디밭에 퍼질러 앉아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떡을 그냥 나누어 먹는 것으로 그들의 주림배를 채웠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스스로 도무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어느 것 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산 사람이 되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갈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꼭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그저 그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찬의 의미가 그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을 테니 예수님 내게 복 주십시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한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 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이야기 가운데 또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만약에 그 모든 필요가 하나님에게만 채워지는 것이라면 그 일에 굳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쓸 필요가 있었느냐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드시고 축복하셔서 떡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셔서 모든 5천명에게 먹여주셨으면 훨씬 더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늘에서 떡이 하나 내려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띄어 나누어 주셨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띄어 나누어 주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도시락을 받으셔서 축복하여 5천명을 먹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실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굳이 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만 표현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나 어린아이의 무슨 도시락에 어떤 대단한 그 집중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아울러 그것을 축사하여 나누어 주시는 제자들의 도움,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완성해 가시고 가르침을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복하여 나누어 주신 떡을 스스로 또 들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띄어 나누어 주고 자기도 그 떡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한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도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가는 은혜를 입는 것 아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손이 없어서 제자들의 손을 빌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빌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제자로 만드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가서 너희도 같이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상으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또한 나눌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길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당신의 살을 찢어 먹여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이었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당신의 생명의 일부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도 우리의 생사를 찢어 우리의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그곳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 살과 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그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애쓰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잔을 받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일도 일용할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요. 광야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일용할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바른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일용할 것을 만나로 먹이신 것은 그들을 낮추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일용할 것만을 채웠지 일용할 것을 언제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지 못했다고요. 일용할 것을 주시지 않아도 오늘 내가 당장 굶어도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다고요. 그냥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 먹은 입으로 오늘도 내 앞날, 내 먹을 것,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인생을 아직도 내 손 안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심사가 여전히 이 땅에 발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떡과 그 살, 그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려 허락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것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는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약할 수 있고요. 아직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직 부족할 수 있고요. 늘상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도 어느 순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지 하나만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그 무게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의 그 무거움만큼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감사의 자리에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관계없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무거움 때문에 내가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기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자그마한 시도라도 하겠습니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든 아니면 가서 밥을 사주는 것이든 아니면 전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든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감격과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다짐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히 매일매일마다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 저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떡을 저희가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 생명의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혹은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힘이 되며 도전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유일한 힘과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슴의 근원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의 입에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결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런던 제1장로교회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그 십자가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다른 모든 것들 우리 뒤로 넘겨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